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나누는 우리 10년 가운데 천국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도록 주님 참으로 그 열매 맺는 것을 감출 자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이 자라가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에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놓은 다섯 개 설교 모음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특별한 독특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를 다섯 덩어리로, 덩어리하면 좀 이상하지만 다섯 설교 모음을 한 군데로 모아서 다섯 군데에 이렇게 집중해서 모아놓은데 그 특징이, 형식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후에 일성이 첫 번째 선포하신 것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여 천국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 천국의 복이 임한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특별히 천국에 가까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세상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을 애통해하고 굶주려 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임한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복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을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기도보다 더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하고 살아갈 자들로 부르신 것을 가르친 것이 천국 복음의 선포와 천국 백성의 헌장, 그것이 산상수훈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서 천국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직접 그 갈릴리 가난한 동네들에게 베푸시는 얘기들이 나온 후에 1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잖아요. 복음의 증인들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마태복음 10장의 두 번째 설교 모음입니다.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의 길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전대 챙겨갈 필요 없고 누구든지 맞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선포를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것이라고 제자들을 보낸 얘기.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증거할 사람들로 보내시는 그 가르침의 모음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10장 이후에 11장, 12장 이렇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안식일에 구원하시고 성현 형제 환영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반가운 바람에 그 안식일에 구원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이런 천국의 표적들을 행하셨거든요.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그와 동시에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고 불법이라고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3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승리하고 성장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천국 복음의 천국의 비유들,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 더 남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13장 그 가르치신 후에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선지자나 좋은 선생님이 아니고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받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죽으러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여정에 나서십니다. 그 길에서 제자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낮게 다른 사람의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신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고 그렇게 제자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이 18장, 19장에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죽기 며칠 전에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2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설교 모음, 이게 다섯 개 기둥처럼 마태복음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 모음들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설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들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기회가 될 때 마태복음을 한 자리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 자리에서 큰 덩어리로 요약해가면서 자세한 거 잘 모르겠는 건 넘어가시고 큰 덩어리로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 다 마태가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쓴 거고요. 성령께서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장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씨 뿌리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대개 씨 뿌리는 것과 비슷한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것으로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런 천국 비유의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씨는 뿌려야 맛입니다. 씨는 어디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씨가 소중하죠. 씨가 생명이 있죠. 씨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씨가 참 소중한데 소중하다고 고이 모셔두면 씨는 씨가 아니에요. 아무 역할도 못하잖아요. 씨는 뿌려야 됩니다. 씨는 뿌려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셔두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난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처럼 천국의 씨가, 그 생명과 구원의 씨가 세상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뿌려졌는데 그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는 그 자리에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씨가 저 고위 모셔둔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어떤 고상한 것이라서 우리가 막 경쟁을 해서 열심히 수양을 해서 공부해서 거기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저와 여러분의 돌 같은 마음 속으로, 결코 열매 맺지 않을 것 같은 무익한 인생 속으로, 이 가난한 세상 속으로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의 비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씨는 뿌려지면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씨 안에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장의 비유를 보면은 씨를 뿌렸는데 밤새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누가 키웠는지 모르게 곡식이 자라고 있다. 뭐 이런 비유들,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지만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 이런 거. 겨자씨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지만 그게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휴식을 취할 만한 큰 나무로 성장한다. 천국의 씨가 뿌려졌다면 예수님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시기에 마땅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지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면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은혜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비록 작아 보여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 내 마음에도 확신이 없을지 몰라도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밤새 자라는 곡식처럼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처럼 진행하여 막을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침노하는 자처럼, 강도처럼, 그렇게 억지로 모든 것을 덮는 홍수처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에 바울의 선교와 그 사도들의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막 서갈 때 그 바울의 선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고소하던 자들이, 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바울을 재판하고 그 고소하던 자들이 바울을 뭐에 비유했는지 아세요? 전염병에 비유했어요. 코로나가 세상, 온 세상에 퍼져가는 것처럼 이 복음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염병처럼 퍼져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제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생명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복음이 교회가 거부할 자가 없이 없는 것처럼, 침노하는 자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보여도, 지금은 작아 보여도, 언제 자랄까, 언제 열매를 맺을까 해도, 지금도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가 한숨밖에는 기도할 거리가 없는 중에도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처럼 우리의 인생과 심령을 잡아먹으려고, 잡아먹는다고 표현이 그렇지만, 예,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을 비유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씨는 수확하려고 뿌리는 것입니다. 뿌린 것 그 자체로, 성장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으려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결국에 그 심판과 결국에 갈라지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드릴 것인지,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숨을 거두어 가시면 선악간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천국의 씨가 우리 삶 가운데 뿌려졌다면, 지금 말씀으로 뿌려지고 있다면, 그 뿌려진 결과로 오늘 영상을 통해서든지 이 자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만한 그 선한 의의 열매들로 자라고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씨를 천국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과 같다. 그러니까 씨라는 것을 천국 말씀, 천국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설,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것으로, 천국의 씨가 뿌려진 것을 말씀이 임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늘 듣던 말이고, 뭐 무슨 말인지 그럴지 모르지만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다 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생각하면 끝이 나는 분이에요. 시작하면 끝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도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겼고, 우리 구주 예수님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을 통해 만물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빛과 생명이 있었는데 그 빛과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다. 어떤 사람은 받지 않았지만 믿고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과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의 능력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으로 예수님을 설명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장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모든 거짓과 죽이려 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 때도 우리 예수님도 최후의 승리도 씨는 모셔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뿌려야 씨인 것처럼 말씀은 들려야 말씀입니다.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말은 하는 거예요. 하는 거란 얘기는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우리도 동참케 자발적으로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과 같이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와 아름다움과 지혜를 보고 그것의 이름을 지었더니 그 이름대로 그 말대로 그 피조물이 이름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도 천국 복음의 이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우리 어둠 가운데 빛이, 사망 가운데 생명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일 가운데 끼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아가서 예수님도 이날,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시작하는 말이 그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날이란 건 어떤 날입니까? 11장 12장에 나오는 그날이에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밀밭 지나가다가 곡식 따먹었다고 욕먹은 그날, 예, 손 마른 사람 회당에서 고쳐줬는데 안식일날 불법을 행한다고 조롱받은 그날. 그런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배고픈 사람 먹이는 것이 원래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 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셔서 눈이 열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입이 열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한 그날인데, 어떤 사람들은 눈이 닫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입으로 귀신 들린 예수라고 그렇게 모독하고 조롱한 그날, 그날 예수께서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 사이에 너무 많이 모이니까 땅에서 말씀하실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해변으로 나가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바다로 나가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이렇게 구름같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까지라도 말씀하신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심령에, 삶에 심겨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씨는 뿌려지면 자라고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심겨진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나누는 말씀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펴는 그 말씀이 그저 어릴 적 주일학교 때 기억했는데 어디 심령에 남아있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더 생각할, 내 힘으로 생각할 힘이 없을 때 말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보고 하는 찬송과 구절처럼 우리 심령에 번뜩여서 참으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위로와 깨달음과 안식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해야 마시지만 들어야 그 말씀에 효과가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 듣지 않으면 말이야말로 무력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바람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자연현상도 자기의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 동원하십니다. 천군천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군천사란 말은 하나님의 군대란 얘기예요. 천사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천군천사들을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셔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천사를 보내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할 일을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중에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비효과적입니다. 안 들으면 끝이거든요. 말씀 듣고 안 들으면 끝이잖아요. 말은 들으라고 하는 건데, 통하자고 하는 건데 안 들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말이 안 통할 때 얼마나 답답해요. 내 말 좀 들어봐,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듣는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에 자기 말씀의 능력을 맡겨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비효과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답지 못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답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자기 아들의 형상,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취급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부르신 우리를 얼마나 진짜로 그 부르심대로, 우리를 대접해주시는 그 생각대로 진짜 자기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들으면, 마음에 심으면, 좋은 땅이 되면 그 말씀대로 열매가 맺히고, 그러나 듣지 않으면, 돌밭에 그냥 두면, 가시로 염려와 유혹으로 그 말씀을 막아버리면 말씀이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묻혀 있도록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저자들을 감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진실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죽으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 같은 우리 심령 속으로, 무덤 같은 세상 속으로 오셔서 우리 돌 같은 심령을 제어하고 들을 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부드러운 심장 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냥 지식처럼, 내가 판단할 수 있을 것처럼, 평가할 수 있을 것처럼 읽고 듣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들으면 열매 맺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쁘게 선한 열매 맺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 씨, 천국의 씨가 뿌려진 것을 말씀이 임한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왜 말씀으로 비유하느냐? 왜 천국이 말씀이 임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진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냥 표적, 눈을 확 멀게 하는 표적, 사람의 마음을 막 확 사로잡아버리는 그런 뭐 놀라운 지혜가 아니라,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지금은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보이지만, 우리 심령에 진짜 맺혀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심겨질 때 우리가 변화해서 우리의 돌밭이 갈라지고 기경하고 부드러운 땅이 되어서, 듣지 못하던 둔하던 귀가, 보지 못하던 먼 눈이 열려지고 트여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밭이 되도록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좋은 밭 되라고, 듣는 귀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듯 모를 듯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해 주신 게 조금 애매합니다. 감추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뜻 같기도 하고, 비밀이고 함부로 알 수 없으니까 드러내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복음서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복음서는 천국 말씀이란 것은 함부로 알 수 없으니까, 비유로나 겨우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비유로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비유로 말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어떤 복음서는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이 감추기 위해서 함부로 천국 복음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알았다 하지 못하도록 그 은밀한 비유로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거냐, 뭐 그렇지만 비유 자체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감추는 동시에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에요. 감추는 동시에 드러내려고. 예. 감추는 동시에 드러내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토론하고 평가하고 논쟁하고 증명하려는 사람에게는 비유는 오히려 더 감추고 오히려 더 비효과적인 전달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비유는 참으로 낯설고 멀고 알기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가깝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 속으로 그것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는 밝히 드러나는 등불과 같아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또 나를 안심시킬, 나를 높이고 내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그런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행한 선을 행하는 일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을 미워할 구실이 되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표적이 되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비유는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비유는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비유란 것은 원래 잘 모르는 것, 낯선 것, 우리 차원이 아닌 것을 익숙한 것, 우리 차원의 것으로 이렇게 그것에 빗대서 설명하는 게 비유잖아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익숙한 그 비유로 씨 뿌리고 빵 만들어 먹고 농사 짓고 그런 익숙한 비유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늘에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짐작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익숙한 이 자리에 돌밭 같은, 가시밭이 무성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속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비유는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하는 그렇게 번뜩이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형식 자체가 그런 것이에요. 씨는 고이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뿌려지는 것처럼 말씀은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고 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가르치신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자리,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 속에 낯설고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짐작할 수 없고 자격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호련히 임한 것을 참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전달 형식이에요. 좀 말이 어렵죠. 제가 얘기하면서도 잘 안 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비유라는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문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교수님이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진짜 세계적인 권위자에게 직접 배운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여러 권의 책을 막 읽게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과 뭐 비교해서 뭐 문학적인 형식으로 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한 학기 수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께 칭찬도 들었어요. 책도 지금 제 책꽂이에도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책이 두 권인가 세 권인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 한 학기 비유에 관한 신학교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비유가 더 그 비유에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힘을 얻으리로다. 너희는 다 와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느 날 호련히 내 마음에 심겨진, 내 인생에 심겨진 그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의 진로를 바꿔놓을 말씀이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소망의 말씀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막 이렇게 예수님을 이 입에 올려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든 능력이 되더라고요.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듣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신 분의 그 뜻대로 하늘나라의 그 의와 화평과 위로와 치료와 생명이 우리에게 60배, 100배, 30배 열리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들을 귀가 되라고 부탁하십니다. 좋은 땅이 되라고 부탁하십니다.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좋은 땅이고 뭐 무슨 초신자는 돌밭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우리는 다 돌밭 땅입니다. 우리는 다 가시밭에, 가시 엉겅퀴 속에서 사는 돌밭 땅이에요. 돌같이 굳은 심장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담긴 땅이, 말씀은 뿌리가, 연약한 뿌리가 돌을 쪼개는 것처럼 말씀은 돌같이 굳은 심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품는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오래 품고 있는 사람이 좋은 밭이에요. 말씀은 돌도 제거하고요. 말씀은 가시밭도 이깁니다. 네. 좋은 밭 되라고 말씀이 부탁하는데 겸손히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오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알기 원하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못 살면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예기치 않은 도움을 얻고 이렇게 오래 주님과 살아가는 사람, 그냥 하나님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고 부탁하신 믿음의 삶,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차피 저와 여러분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못 살아서 잘못 살아갈 때 말씀의 책망을 듣는 것, 책망을 들을 때 주여 어찌하오리까 할 때 주님이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많이 속아주시면서 바로잡아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의, 정상 그리스도인의, 뭐 멋진 건물이 없어도요, 뭐 으리으리한 성가대가 없어도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 아버지신 줄 알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의 어려움을 주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의 답답한 마음에 어떤 빛을 주실지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는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좋은 밭입니다. 그것이 들을 귀예요.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좋은 밭, 듣는 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래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취급하지 맙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주일에만 듣는 그 말씀으로 취급하지 말고 책꽂이에 장식용으로 두어두지 말고 교회에서만 듣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길 다니는 것처럼 막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다니지 말고 다니는 길 가운데 말씀이 동행하시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은 무엇일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봅시다. 말씀을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말고 우리 삶 한가운데, 어차피 좋은 밭 아니더라도요, 돌짝밭에 뿌려져도 말씀이 그 뿌리가, 말씀의 그 뿌리가 돌짝밭을 기경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품고 그렇게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은 돌밭 같은 가슴이라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딱딱하게 굳은 생각이라도 언젠가는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런 것이에요. 시간을 오래 들여야 될 거예요. 뿌리가 돌을 깨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오래 마음에 품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알아요.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느냐, 목사처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갑자기 깨질 수도 있고요. 물이 100도 되면 끓잖아요. 99도에서 100도 넘어가는 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안 끓다가 갑자기 99도에서 100도가 되면 끓는 거거든요. 말씀의 깨달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얼마나 오래, 뭐 이렇게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홀연히 말씀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어느 날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데니까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산 자로 세우시는 것처럼, 예, 저도 좋은 삶, 뭐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막 토론하고 말 많이 하고 막 고민하던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그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막 성경 읽기 시작해서 우리 저 애인이었던 제 아내가 선물한 포켓용 성경책을 정말로 그 표지에 제 아내가 써준 것처럼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씀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너무 확실하고 내가 정말 깊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 그렇게 하고 살고 싶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아무 걸림돌이 없고 그렇게 거리낌 없이 고백할 수 있겠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무슨 대단한 표적이 아니라, 대단한 깨달음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그게 때로 오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오랜 것처럼. 돌아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쪽으로 밀어두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오래 품고 있으면 돌밭이 어느 사이에 좋은 밭이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염려와 탐욕, 가시밭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염려와 탐욕, 세상의 지혜, 세상의 걱정, 그 가운데 말씀을 틈틈이 읽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염려와 탐욕, 그 한가운데 말씀이 비춰지게 하세요. 걱정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유혹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염려와 두려움과 탐욕과 이 욕심에 비추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세요. 그것이 좋은 밭입니다. 뭐 내가 깨끗이 해야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가난한 땅으로 오셨다니까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던 것처럼 무덤 같은 세상으로 오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마음을 여는 것 하나, 그것이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걱정이 심할 때, 특별히 답답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은 욕심이 들고 일어날 때,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의 능력과 그 인자하심에 내 마음을, 내 삶을 맡겨드리세요. 그것이 좋은 밭입니다. 들을 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훈. 그런데 우리는 다그 기준 앞에, 바른 길 앞에 어긋난 것이, 모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책망합니다.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근데 책망받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거리가 얼마나 먼지 탄식하고 있는 자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때로는 위로하시고요. 때로는 오래 기다리시고요. 때로는 괜찮다고 하시고요. 때로는 한 걸음만 순종하려고 해도 막 달려나와서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것 같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 처음 만나서 처음 세례받고 우리 교인 어떤 집사님이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고 누구든지 사랑스럽고 뭐든지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잡아 주십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온전히 양육해 주십니다. 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저쪽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그렇게 두지 말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추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갑시다.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히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 듣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 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가 늘 불렀던 그 찬송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좋은 밭에 많은 열매 맺는 그런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교회들 가운데 세상 모든 교회들의 강단 가운데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답답하고 어려운 중에 펴는 그 말씀 묵상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참으로 세상에 이미 뿌려진 씨처럼 침노하는 자처럼 우리 인생을 되돌리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